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또 귀한 가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의 주일이어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각 가정의 사진을 그렇게 액자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액자가 없는 사진도 옆에 보면 빈 액자가 있습니다. 가로형 액자가 있으니까 사진 잘 찾아가시고요. 액자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기고 수고해 주신, 또 그 일을 위해 마음 담아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사진으로 또 그걸 다 일일이 또 보정하시고 이렇게 또 인화해 주신 우리 귀한 두 분의 또 성도님, 두 가정의 우리 성도님 또 가정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홈페이지에도 그 사진 파일을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쪽에 보면 아름빛 포토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가정의 주일 찍으신 사진을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청년 맞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죠? 뭐 20대 혹은 30대 정도. 이 정도. 요즘은 이제 청년에 대한 개념이 늘어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45살까지는 청년으로 보는 그런 법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약간씩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일을 한번 겪었었는데 70한 중후반 되시는 성도님이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께서 한 60 초반 되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청년이네 청년. 60살까지는 청년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청년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르. 자, 나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로 봤을 때 어린 사람.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 11장 12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청년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그게 나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베후로트라는 말을 씁니다. 베후로트. 나르랑 완전 다른 단어죠. 베후로트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쓰고 있는데 그 베후로트라는 말은 바하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걸 청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젊다라는 뜻이 아니라 택함받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택함받다. 택함받은 사람을 청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구약 성경의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맥하고는 다릅니다. 뭐냐면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싸우는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왕들마다 맨날 전쟁하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전쟁터에 내보내진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후로트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는 이제 뭐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년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론 어린 사람들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모종의 일을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이 청년, 젊은이라고 쓰더라도 구약 성경에는 그런 두 종류의 묘사가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은 청년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청년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30살이었어요. 청년의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살이었어요. 예, 참 놀랍죠. 저는 이제 좀 제가 그냥 스스로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담을 갓난아기로 짓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20, 30대에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저는 아마 30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 김용윤 목사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의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일상이었던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청년, 베후로트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게 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청년,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과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청년에 대한 요 전도서 맥락에서의 청년에 대한 어떤 주석가의 제가 코멘트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도서의 청중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을 포함한다. 청년은 미성년자나 청소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움직이기가 편하지 않은 노령에 이르지 않은 모든 시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분들을 제외한 좀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해지신 거죠. 그분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도서 11장 말미부터 12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세 가지 R, 그러니까 R이라는 알파벳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청년 시절에 그 젊음을 즐길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joi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에너지가 왕성하다는 거죠. 여튼 우리는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가끔 보면 이분이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왕성한 분들을 저희가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 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즐겁지 않고 거의 뭐 수도승처럼 불교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하여튼 수도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아볼 만한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터득하면서 나아가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같다라는 거죠. 청년이여, 네 젊을 때, 어릴 때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가 전에 섬겼던 3.1교회에서 거기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이미 목사가 돼서 이제 거기를 갔기 때문에 목회자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갔는데 3.1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마어마했냐면 1년에 특세를 두 번 해요. 1년에 특세를 두 번 하는데 청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6월 한 달을 12월 한 달을 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달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7, 8월하고 1, 2월에 넉 달에 걸쳐서 전 세계 전국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나가서 선교를 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는 선교사로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임했던 거죠. 저는 왜 그랬나 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청년의 때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여튼 더 있어요.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의미 있게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그 모든 에너지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셨더라고요. 만약에 아름빛교회 목사 김영윤이 갑자기 어느 날 확 은혜 받아가지고 특세를 1년에 두 달씩 하자. 선교를 4달씩 다니자. 그런다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에너지상으로 그걸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심지어 특세가 이제 5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5시에 나와서도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가고 놀다가 밤에 뭐 12시, 1시에 들어가서 3, 4시간 자고 또 특세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믿음의 공동체 분들과 함께 선교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 젊은이의 때를 교회 중심적으로 즐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때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의미있게 가치롭게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도 우리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자원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걸 일러줍니다. 근데 사족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 뜻이에요.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청년이 마음껏 너의 삶을 즐기고 마음껏 너의 삶을 꾸려가기를 원한다.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족을 붙인 거예요. 결정적인 사족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으면서 그 청년의 때를 보내도록 해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막 하나 부탁드릴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은 즐거움의 추구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뜻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죄로 넘어서지 않,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즐거움의 추구가 죄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계시고 또 부부들은 각각 상이한 기준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는 이게 자유로운 건데 남편에게는 또 자유롭지 않은 게 있고 또 남편은 자유로운데 아내분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도 있어요. 여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R, Rejoice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잠깐 띄워주시면 파란 글씨 주목해 보실까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무언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Remov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anxiety,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 걱정, 또 불안, 염려 이런 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돼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네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기가 다 어떻다고요? 헛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시작이 이렇게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의 헛되라는 건 헛되다라는 건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 의미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혹은 입김, 혹은 숨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헛되다, 허무하다는 쪽에 있지 않고 짧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게 허무하다가 아니라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게 지나간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그 청년기가 다 짧게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러니까 그 청년기를 근심에 쌓여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쌓여서 허비하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한창 때를 보내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이걸 잘 알고 있으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어떤 무기,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좀먹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대단히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좀 걱정한다, 약간 불안해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메림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둘로 쩍 하고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사과가 쪼개지듯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문맥의 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해놓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물에 돈이 힘이 셉니다. 여튼 쉽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둘로 쫙 하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온전하게 한 마음 품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너희 걸어가도록 해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염려에 끌려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밭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짝 밭이 나오고 표현이 맞나요? 돌짝 밭이 나오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예, 잘 알고 계세요. 네 번째가 옥토라 그러죠. 좋은 밭. 근데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아주 딱한 형편이죠.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 자라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로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염려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주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며 결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염려가 네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그걸 제거해버려라.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의 쉬운 성경 번역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순 없어요. 성도에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둘로 쪽하고 이렇게 쪼개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터득해 가라는 거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붙든다고 걱정을 묵상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티베트 격언 한번 제가 인용해드렸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어떠세요? 정말 맞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전능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청년의 삶은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 아까도 특성했지만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한국 사회가 되게 힘든 사회예요. 소진사회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소진되어 버렸다. 한국 사회가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여러 이유가,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찾습니다. 비교.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 의식이 어마어마하대요. 계속 비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비교를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을 딱 먹게 되면 반드시 열등감을 또 갖게 돼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늘 뭐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좀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부 때도 여쭤봤는데 김영균 목사가 열등감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열등감이 좀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요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여기도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일단 제가 지금 제 신체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어요. 제 부모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부모님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낳아주신 건데 제가 지금은 80kg 중후반 정도 나가거든요. 체중이. 근데 제가 예전에 2키에 65kg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뼈밖에 없고 머리통은 지금보다 더 컸어요. 지금도 엄청 큰데 머리통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사진을 보면 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삭제하고 싶을 정도로 어깨가 정말 요만한 데다가 지금 운동도 하고 해서 약간 벌어진 건데 그때는 정말 깡말랐어요. 근데 머리통은 제가 교정을 한 거거든요. 교정을 해서 얼굴도 좀 길어진 거예요. 좀 사람다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그 패백 영상을 보면 정말 흑역사예요. 그 이모님이 이제 한복을 갖고 오고 이제 남자 머리에다 여자는 이제 쪽두리 쓰고 남자는 요만한 모자 쓰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 한숨을 지으시고 뒤에 실을 트드셔가지고 제 머리에 살포시 얹어서 무사히 패백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혼식 영상에 보면. 그래서 머리가 큰 게 좀 컴플렉스였어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저만큼 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그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보여드렸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때까지 여드름이 정말 엄청 심해서 그냥 진물이 막 흘렀어요. 근데 이제 한창 때 청소년, 제가 중3 때는 좀 고왔거든요. 그 사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그거 갑자기 막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피부를 불려서 이태리 타올로 쓱쓱싹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발라도 해결이 안 되고 세수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소금물로 쌀뜨물로 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요즘도 이제 가끔 보면 제가 제 화면을 보면 아, 피부과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것도 뭐 제 삶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덧니가 아주 심했어요. 그 개그맨이라고 연예인 중에 정준하 씨라고 그분도 이제 덧니가 위아래로 장난 아닌데 저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드라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늘 웃을 때 이렇게 웃었어요. 열등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저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저 되게 비참하게, 되게 우울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 이제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또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제 빛들이 채워지게 된 거죠. 한국 사회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해요. 분명히 가진 게 있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각자로서 존귀한데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비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행시를 지었는데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하면서 비교로 이행시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봐 주세요. 자,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비참한 나락에 열등감에 쌓여서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 으쓱대면서 교만해진다는 거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래요. 근데 한국 사회가 비교 사회인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소진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로서 존귀하고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수백 명의 성도님들도 은사와 성향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청년의 때를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깊이 신뢰하면서 여러분 뚜벅뚜벅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 가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끝나겠구나 하실 수 있는데 좀 깁니다, 마지막이. 자, 12장 12장 1절 띄워주세요. 1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Remember죠. Remember. 기억하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거하라.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뭔가 움직일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도모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곧 이하로 12장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인생이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그러나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 전도자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인생의 황혼기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계속 열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떤 알쏭달쏭한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때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에는 나이가 들면 청년의 때가 훅 하고 지나가 버리면 너를 보호하던 힘센 팔도 떨게 될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맷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빨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게 될 것이고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4절에도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리게 될 것이다. 그게 노년의 때,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사실 신앙생활이 끝까지 올곧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도록 해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삶이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때에 특별히 20대 초반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심지어 물질까지 조금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딸딸 털어서 안 좋은 데 써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때 이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저의 방황이 조금 짧거나 조금 약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청년으로 부름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 여러분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자유를 선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의 코멘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호소는 즐기라는 호소와 배치되지 않는다. 젊은 날에 무분별한 자기 방종과 부도덕한 삶에 대한 경고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노년에 이르러 큰 후회와 공허한 삶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건강하게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럼 아멘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구속당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더 마음이 넓어집니다. 더 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깊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야를 고정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청년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억하라는 말을 언급하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명령법을 쓸 때는 언제나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쉽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뜯어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왜 은혜롭냐 하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기억하라는 말이 어떻게 처음 쓰이는가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너희를 잊지 않을게. 나 너희를 기억할게. 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너희도 그렇게 해다오. 너희 나 잊지 말아다오. 너희 나 기억해다오. 너희 나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용례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사용된 게 하나님께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 또 짐승들까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잊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면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태어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대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면 출애굽기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관심을 끄신 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그러고 나서 이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기억해다오.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안식일 규례에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 사계명이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기억해다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기억하라고 하시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안식일 속에 박아 넣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에 가면 확장됩니다. 신명기에 한 번 더 안식일 규례가 언급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한 번 더 십계명이 설교되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해다오. 오늘 전도서 말씀과 정확히 같은 단어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예. 기억하라는 단어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여기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창조가 아니라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무엇하였다고요?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안식일 규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매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청년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추격해 오시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점점 더 터득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먹는 각종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길 소원합니다. 불필요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과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젊은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청년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 모든 청년과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요긴한 일에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시도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지어다
원하는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들고 한번 기도하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갑시다.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터득해 가기 원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무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 기뻐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도리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앞날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이 모든 세상에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주신 그 모든 은혜 늦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삼아 자유함으로 내 삶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직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너희 염려, 너희 걱정, 너희 근심, 너희의 모든 불안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속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귀한 청년들, 귀한 자녀들도 이 말씀에 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부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확장과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입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름빛교에 속한 모든 청년들, 또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귀한 우리 아름빛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